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예수를 바로 알고 성탄 맞이하기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예수를 바로 알아야 성탄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를 잘못 알면 또 잘못 오해하고 있으면 성탄을 또 잘못 오해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바로 알아야 또 성탄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기에 오늘은 그렇게 제목을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도 기쁜 성탄절입니다. 참으로 기쁜 날이죠. 이 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 희망이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날은 예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기뻐하며 경배하며 감사하는 거룩한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견해가 사람마다 제각각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양하게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예년만 못하지만 그래도 성탄 시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즈음이면 그 성탄의 특수를 누리기 위해서 상업적으로 예수의 탄생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은 신앙과 관계없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성탄절은 신앙과 관계없이 그저 모두 즐기는 그러한 날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자리에 산타클로스가 자리를 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영광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참으로 세상이 각박한 세상이 되고 있지만 정말 제대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것이 안타까움을 갖게 합니다. 정작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왜 성탄을 축하해야 되는지 그 이유조차도 제대로 모른 채 본질을 놓치고 허상만 쫓는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을 놓치고 허상만 쫓는 세상의 모습. 결국 그 모습이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아야 성탄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음을 알기를 원해서 오늘 이 새벽에는 함께 그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탄을 맞는 우리는 예수를 어떤 분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맞이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견해가 등장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내려가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54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56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어릴 적 누구누구였는데 네 집 자식인데 라고 하는 그 기본적 배경, 그 기본적 이해,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저 단순히 그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철저히 예수님을 그저 인간적 관계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 하나하나가 그저 이들에게 있어서는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사람이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도대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궁금히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어떻게 합니까? 57절 전반절에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얘기합니다. 예수를 그저 인간적인 관계로만 생각하니까, 구세주로 생각 아예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배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인간으로 보니까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배척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억압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배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예수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신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더라면 그들이 그렇게 반응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 구세주, 그 구세주라고 하는 이 사실이 분명히 알았다면, 그 사실을 분명히 경험했다면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배신하지도, 예수님을 배척하지도, 예수님을 핍박하지도,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그저 인간적 관계로만 바라보는 견해를 갖는 것입니다. 요즘날 많은 현대인들의 모습도 그렇지요.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 오시는 그 대속적 주님이심을 고백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는 견해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뜬금없는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답변하죠. 14절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 대답 속에는 아주 중요한 숨겨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보느냐. 분명히 오늘 말씀만 따라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는 견해들이 다양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더러는 어떤 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부조리를 타파하고 사회 개혁을 외쳤던 그저 사회 운동가와 같은 상징적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어떤 사회 운동가, 변혁시키고 개혁시키는 어떤 그러한 존재임을 보는 견해였습니다. 또 한 종류는 바로 엘리야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이 엘리야는 구약시대에 정말 많은 능력을 행했던 아주 신비주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어떤 신비적 존재로 바라보는 견해였습니다. 예수님은 대단히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우리가 도무지 따라 행할 수 없는 신비적 존재로 바라보는 견해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는 바로 엘리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또 예레미야로 바라보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동족의 가슴 아픈 연실을 그의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리던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그러한 분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선지자로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그 종교적인 한 인물로 일컫는 말이라고 표현을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견해들은 참으로 다양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다양하게 사회 운동가 정도로, 어떤 신비적 존재 정도로, 또 어떤 그냥 긍휼과 자비가 사랑이 풍성한 그 정도의 위치에서, 또는 그냥 종교인의 한 사람 정도로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 이 범주 안에 갇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첫 번째 견해였던 인간적인 관계에서 인간적인 존재로만 이해하는 견해도 있을 뿐더러 예수님은 어떤 변혁가 또는 개혁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이해하거나 또는 신비적 존재로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한 종교인의 대표적인 인물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되었는지,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초점을 맞출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제자들은 다른 보통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또 그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되었기 때문이겠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저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분, 우리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특별한 분, 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여 언제든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분, 또는 어떤 귀신도 그 앞에 서면 벌벌 떨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 또는 어떤 병자도 손만 대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자 정도, 또 인기 투표하면 언제든 상위권을 차지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분, 뭐 이 정도의 위치에서 이 정도 정도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그 분명한 이유, 분명한 오신 이유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로 29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말씀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 헤매는 것이 뭐냐면 대단한 능력, 대단한 역사, 대단한 사이즈를 찾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대단한 거, 뭔가 스페셜하고 뭔가 정말 확실한 뭔가 다른 거, 차이가 있는 거, 뭔가 대단한 거,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분은 우리에게 썩을 양식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생을 위하여 우리에게 그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 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냐는 거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때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는 견해, 이것은 분명히 부족함이 있습니다. 분명히 뭔가 많이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견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핵심적인 견해,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고 예수님이 그토록 듣기를 원하셨던 그 고백, 그 고백이 마지막 견해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영적인 분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보는 그 견해가 바로 이 마지막 견해였습니다.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에게도 시몬 베드로와 같은 영적인 고백이 날마다 살아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개혁과 어떤 신비주의적인 존재, 어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그런 종류의 그런 정도의 위치에서 예수님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역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심으로 영적인 깨달음 속에서 고백하는 고백이었음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7절 하반절에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탄을 맞는 여러분에게 감동하시어 바로 이런 영적인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바로 알고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도무지 믿을 수 없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성탄의 이 놀라운 이 역사적 사실 앞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바라볼 때에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의 강의에 의해서도 아니고 지금까지 배워온 학습에 의해서도 아니고 오직 영적인 깨달음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갖고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날마다 여지없이 찾아오는 성탄절이지만 그러나 이번 성탄절만큼은 또 다른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할 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성탄의 기쁨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으로 감동으로 찾아오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멋집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만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어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성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 아침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오늘 성탄을 맞이한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꼭 듣기를 원하시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은 인간으로서 받는 어떤 찬사보다도 대단한 능력으로 받는 어떤 놀라움보다도 꼭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진리는 반짝반짝 빛을 내며 깜빡이는 축성탄이라는 전광판도 백화점 한쪽 벽을 가득 채운 성탄트리도 수많은 행사와 선물도 결코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분위기에 빠져 흥에 겨워 무의미하게 외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왜 기쁜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하는가를 깨달을 때 그 여러분의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맞이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를 바로 알고 성탄을 맞이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 앞에 당당히 대답할 준비를 다함으로 성탄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직도 세상에는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각자의 자기 주관대로 각자의 생각대로 각자의 자기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예수님을 그렇게 폄하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온전한 영적 고백으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평화를 이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